실록의 푸르름이 되어가는 6월의 첫날 역사천을 인사드립니다. 더위가 이전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그 이유를 많이 드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들은 당시는 아주 온화한 기후였는데 오늘날은 매우 건조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구의 나이도 들어 사람으로 치면 많이 늙었습니다. 우주가 생성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하니 그 나이가 많기는 많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주름이 생기고 윤기가 없어지고 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환경도 아주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달랐겠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등 사는 모든 모습들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라 주제를 시작으로 잡았고, 구체적인 역사의 이야기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옛터전을 되돌아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곡으로 이 땅의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노래. 오늘 역사 채널의 주제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입니다. 신화는 인류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인류의 어린 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자연 환경에 대해 늘 의문을 품었습니다. 천둥은 왜 치는 걸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은 왜 죽어야만 하지?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사람들은 신이나 영웅 등 초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과 초능력을 지닌 영웅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상이 생긴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셀수 없이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창세 신화도 있고, 건국 신화도 있고, 무궁무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반도의 건국 신화를 하기 전, 다양한 나라의 신화들을 두어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창세 신화 중, 잉카 신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오로지 티티카카 호수와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 파차카막만이 존재했습니다. 파차카막은 강렬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낮에는 파차카막 외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태양은 하늘을 가득 메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치엔 궤도를 따라 미끄러지듯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하늘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차카막은 많은 별과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파차카막은 달을 만들어 파차마마라 이름 지었습니다. 파차마마의 피부는 희고 고왔습니다. 파차카막은 파차마마를 아내로 맞이했고, 둘은 여느 젊은 부부들처럼 땅을 품었습니다. 부부는 티티카카 호수의 맑은 물 속에서 아들, 딸두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파차카막은 바이산의 돌로 최초의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허약하고 우둔했습니다. 숨쉬는 것을 잊는가 하면 호수에 빠져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돌 모서리에 부딪혀 다치면 상처를 더 헤집어 놓았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였고, 배고픔이나 목마름도 모르고 몽롱하게 꿈만 꾸다 죽었습니다. 파차카막과 파차마마는 이 무기력한 피조물을 몹시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녀들을 땅으로 보냈습니다. 파차카막과 파차마마의 아들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추수하는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매서운 찬바람을 피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이나 밤에 대비해 옷과 이불을 짜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곧 가축을 길들이고 땅을 경작해 식량을 얻게 되었으며 계절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차카마카 파차마마의 아들은 잉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잉카로 인해 인간은 강해지고 선함과 정의로움을 알며 인간의 창조주가 됩니다. 그리고 잉카와 그 누이의 뒤를 따른 인간들은 정착하여 도시를 세우고 이 도시를 세운 민족이 잉카족이 되었다는 창세 신화이자 건국 신화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신화 반오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신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고 임금은 왕비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왕비가 어느 날 귀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만 낫지 않았고 3년이나 앓았는데 하루는 왕비의 귀에서 벌레가 나오고 그 뒤부터는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벌레는 누에처럼 생겼는데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황금벌레를 버리지 않고 바가지 속에 벌레를 넣고 쟁반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벌레가 무서운 속도로 자라 며칠 만에 커다란 황금빛 개로 변했습니다. 작은 벌레가 황금 개로 변하자 임금은 쟁반과 바가지에서 생겨났다는 뜻으로 그 개를 반오라 부르며 늘 곁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던 나라에 오랑캐 방황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임금은 우두머리인 방황만 해치우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방황을 해치우는 자는 임금의 사위로 삼는다는 방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오랑캐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는 그때 궁궐에 있던 반오가 깜쪽같이 모습을 감추고 며칠 뒤 매우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방황이 황금빛 털을 가진 개의 석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날아 들어왔고 반오가 어디를 갔다 온지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에 매우 기뻐하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들을 차려 반우에게 먹으라 했지만 반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게다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울한 모습으로 온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반우가 왜 그런지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혹시 반우가 방황을 해치우면 임금을 사위로 삼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죽은 듯이 있던 반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꺼득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황금종 속에 일주일 동안 가둬주십시오. 그럼 저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임금은 반우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벌레에서 개로 변한 반우였기에 개에서 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금종에 갇히기 전 반우가 일주일이 되기 전에는 종을 열어봤으나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늘 그렇듯이 이런 말들은 늘 이야기 속에서 지켜지지가 않죠. 공주는 반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엿새째 되던 날 밤에 황금종을 그만이야 열어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우는 머리만 빼놓고 몸이 전부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고 공주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반우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 공주는 개의 머리를 가진 반우를 평생 남편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자신을 임금은 사위로 삼지 않을 것으로 여긴 방우는 그날 밤 공주와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단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공주가 보고 싶었던 임금은 공주를 불러오르고 여러 번 신하를 보냈으나 신하는 번번이 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면 갑자기 안개가 자욱히 끼고 비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었죠. 세월이 흘러 반우와 공주는 여섯 아들과 여섯 딸을 두었습니다. 이상 반우 신하였는데 반우와 공주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집을 떠나 저마다 종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종족이 오늘날까지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남았으니 묘족, 요족, 여족 등입니다. 이들은 반우를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해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한 우리나라의 단군 신하와 비슷하죠. 곰이냐 개냐가 문제이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반우 신을 섬기는 중국의 소수 민족들에게는 거룩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를 아마도 신성시 여겼나 봅니다. 인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지 않고 신성시 하듯이 말이죠. 각 나라의 신화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잉카 신화와 반우 신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신화 중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초등학생들은 거의 시리즈로 만화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탐독하더라고요.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양 문명의 권언이 담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랜 시간 동안 읽혀지는 고전이자 역사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는 남성 신뿐 아니라 여성 신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성 신의 숭배는 약 3만 5천 년 전인 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기원전 2000년경까지는 여성 중심의 모계 사회였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후 신석기 시대부터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모계 사회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이루어지기 전, 즉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만을 알 수 있는 사회에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모계 중심 사회에서 신들은 물론 여성들입니다. 부계 사회가 되자 신들도 남성으로 바뀝니다. 아시아나 북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유럽의 웨일스 지방에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여신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천부적인 재능이나 신통력을 발휘하여 인간을 낳고 병든 이를 치료하며 불행한 이들에게는 축복을 내려주는 등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여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라고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연한, 슬기로운,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던 여신들의 이야기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정신적인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고 생명이 충만하고 역경과 시련에 부딪힐 때면 더없이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야말로 완성된 인간성의 구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듯 신화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으로 신화란 이러하다는 맛배기를 보았고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고조선 건국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으신 노래는 송정미의 천지창조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고대 신화들은 고대 국가들은 모두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 로마신화, 중국신화, 단군신화 등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마다 신화가 생겨났습니다. 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건국 신화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할 만한 강력한 힘과 지배자로 숭배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며 너희는 당연히 나를 지도자로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건국 신화입니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건국 신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이름은 성녀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일연선임이 충렬왕 11년 1285년에 쓴 역사서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신화적, 설화적, 불교적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 삼국시대를 알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록입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단군조선, 기자소조선, 위만조선 등세 개의 조선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고조선은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옛고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외 단군신화는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런 선임이 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기원전 2300년 무렵에 세워졌다고 쓰여 있는데 요즘 학자들은 훨씬 나중인 기원전 4세기쯤에 고조선이 세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고조선의 영토 크기나 수도의 위치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 다릅니다. 만주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발해만, 남쪽으로는 예성강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부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만주에 수도를 두었다가 나중에 대동강 부근에 평양으로 옮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크게 시대적으로는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있었던 나라나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단군 신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이니라. 내 아들들아, 이리 나오느라. 너희들 중 누가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으냐?
소자 환원하려 봅니다. 아버님, 저는 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하늘나라의 뜻을 펴서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사옵니다. 이제라도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려가 보고자 하나이다.
오, 그래? 그럼 땅에 어느 곳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으냐?
동방의 하늘은 무리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마음이 어질고 슬기로워 그들을 다스리면 땅이 으뜸이 될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허허, 기특한 생각이다. 그러면 내가 잘 깨우쳐서 밝고 고운 나라가 되도록 힘써 보아라. 바람을 다스리는 풍배,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신우사, 너희들은 환웅을 도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여라. 여기 천부인 세계가 있으니 천추 만년까지 환웅을 도와 그 나라를 지키도록 하여라.
예, 아버님의 수명을 받들어 길이 동방의 나라를 수호하겠나이다.
환웅은 풍백, 우사, 신운사와 3,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태백산의 신단수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듣거라.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소서. 그 무렵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와 곰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신단수 아래에 계시는 환웅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빌어보자.
좋은 생각이야. 환웅님, 저희들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든 일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100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말고 이 마늘과 쑥을 먹으며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어떠한 고통도 참고 견디겠습니다. 꼭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에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호랑이는 겨우 37일을 견디다가 더 참지 못하고 굴속을 뛰쳐나와 산으로 도망쳤으나 끝까지 시련을 참고 견딘 곰은 100일째 되는 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와,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네? 내가 여자가 되었어. 환웅님, 저의 몸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에게 맞는 짝을 보내주소서.
웅녀야, 너 욕심도 많구나. 내가 너를 택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당군이다 하리라.
곰과 호랑이가 나오고 재미있는 동화처럼 들리는 이 단군 신화가 주장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단군 신화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군 신화가 주장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는 곧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늘만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달, 바람, 구름이 살고 있는 하늘은 인간들보다 수천 배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하늘에서 살고 있는 신의 아들만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아들에게 어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환웅이 내려왔다는 것은 고조선이 농업을 바탕으로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람, 비, 구름은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은 농사에 꼭 필요한 바람과 비, 구름,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왕이었던 환희는 둘째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천부인은 하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물건입니다. 천부인은 청동금, 청동거울, 청동방울인데 청동기를 소유한 부족임을 상징합니다. 청동금은 폭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청동금은 무엇이든 벨수 있고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금과 칼은 무엇이든 벨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무기고 왕은 모두 칼을 가집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그 무엇이든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청동 거울은 고대인들에게 마법의 도구입니다. 사람을 비추면 사람이 나타나고 사물을 비추면 사물이 나타나고 하늘의 뜻이자 태양의 뜻인 신성한 빛이 방향마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청동 거울을 든 왕은 사람을 나타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빛의 방향을 바꾸고 빛을 모아 눈이 부시도록 빛나게 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왕은 청동 거울로 자신이 하늘의 자손임을 알리고 태양의 빛 뜻을 받들고 있는 위대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청동 방울로 왕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고대 사회는 소리를 신령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선사시대, 고대 사회에는 아직 문자가 없었던 시대여서 모든 것이 말이나 소리로 전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소리를 내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소리를 내는데 천둥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물소리 등큰 힘을 가진 것일수록 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주관하는 자는 신의 뜻을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청동방울은 왕이 소리를 관장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고 하늘의 소리가 주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마늘과 쑥을 먹고 운명이 갈라진 곰과 호랑이는 왜 등장할까요? 당시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단군 부족이 이주해 온 것입니다. 새로 이주나 이주한 이 단군 부족은 농업을 하며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단군 부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단군 부족은 웅녀를 대표로 한곰 부족을 교화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부족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부족들끼리의 전쟁 과정에서 통합되고 흡수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 신화를 해석해서 들어보니 단군 신화는 지배자의 철저한 지배 논리가 들어있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네요. 주로 건국의 시조들이 알에서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를 알수 없다는 의미, 즉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신비한 출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글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만약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평범한 사람에게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왕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알에서 태어난 이유입니다. 또한 알은 새들이 낳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즉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은 신비한 존재였고,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은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난생 신화는 여자의 몸에서 위대한 삶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왕이나 영웅들이 모두 남자란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국가가 시작된 시대, 건국 신화가 탄생했던 시대는 이미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단군 신화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 채널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고조선의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의 집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는 달리 땅 위에 세웠습니다. 움집은 동그랗게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그 둘레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기둥 주위에 갈대잎 또는 식물의 줄기를 이용하여 이형을 엮어 덮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고조선 사람들의 집은 튼튼한 기둥과 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집을 지을 때는 집 지을 터를 땅을 파서 바닥을 만들고 바닥의 흙은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닥을 만든 다음에는 기둥을 세우는데 보통 서너 줄로 세운 뒤 집의 나머지 배대를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늘판자나 나무 껍질을 대고 지붕에는 갈대나 짚을 엮어 얹었습니다. 집 안에는 온돌과 화덕을 두어 음식을 만들거나 집을 따뜻하고 밝게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집보다 땅 위로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난방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고조선의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가족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집을 넓게 짓고 칸막이를 하여 공간을 나눠 써서 원룸을 벗어났습니다. 집 옆에는 창고를 지어놓고 걷어들인 곡식을 보관했습니다. 벼농사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시작했는데 고조선 사람들은 벼농사 위에 콩, 조, 기장, 수수 등의 작곡도 심었습니다. 목축이 발달하여 개, 돼지, 소, 말 등을 길렀습니다. 먹는 것은 주로 작곡으로 지은 밭과 생선, 조개, 채소, 나물, 나무 열매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벼농사를 지어도 쌀은 개에서 주로 귀족이 먹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잡곡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요리법에는 조미료를 쓰기도 했는데, 소금과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과 간장이 조미료였습니다. 단군왕검 이야기에 나오는 마늘과 쑥도 널리 쓰인 조미료와 반찬이었습니다. 이때의 마늘은 지금의 마늘과는 조금 다른 달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마늘은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김치와는 다르게 생긴 무를 소금에 절인 것이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없었으니 빨갛거나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릇은 밥 짓기, 담아 먹기, 고깃찌기, 물뜨기, 술 따르기, 저장하기 등 쓰임새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했고, 그릇 말고도 갖가지 조리 도구가 있어 고조선의 부엌 살림을 이루었습니다. 토기의 모양은 이전 빗살 무늬가 사라지고 아무 무늬가 없는 밋밋한 갈색 토기가 주로 많았습니다. 빗살 무늬는 토기가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긴 것인데, 고조선 때는 토기를 가마에서 구웠기 때문에 갈라질 염려가 없어 빗살 무늬는 새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면 저장 용기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간에 보관했고, 바로 먹을 것은 항아리 같은 데에 담아 집안에 두었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자주 음식을 쪄서 먹었는데, 화덕에 불을 지펴 소체에 물을 끓이고 시루바닥의 구멍을 통해 음식이 쪄졌습니다. 옷은 무엇을 입고 다녔을까요? 고조선 사람들의 옷차림은 대부분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옷감 짜는 기술이 발달해 비단과 삼베 같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귀족들은 바지와 저고리 말고도 두루마리 같은 옷을 덧입고 가죽신과 허리띠에 청동 장식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배 짜는 기술이 뛰어나서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의 배를 보물로 쳐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죽은 뒤저 세상에서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기에 무덤을 만들고 무덤 주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물건을 넣어주었습니다. 고조선의 다양한 무덤은 주로 지배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다리 모양의 고인돌을 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 만들었습니다. 고인돌은 무척 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고조선의 지배자는 막강한 근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1톤 무게의 돌을 옮기려면 약 10명의 성인 남자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전북 고창에 있는 고인돌의 덮개돌은 평균 50에서 150톤이고, 은곡리 21호 지성묘는 약 297톤인데, 이것을 옮기자면 약 3,000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야만 합니다. 고인돌의 크기는 죽은 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권력의 크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지배자들은 백성을 법률로 다스렸는데, 중국 역사책 한서 지리지에 고조선의 범금 8조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중 세 가지 종목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셋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에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했고, 노비와 노비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비는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는 순장을 당했습니다. 자연의 수온을 순응하며 살아간 고조선 사람들은 해마다 조상신인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왕과 족장들이었습니다. 단군 왕금의 단군은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지배자를 일컫는 말로,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금은 정치 지배자를 뜻하였습니다. 곧 단군 왕금은 한 사람의 지배자가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의 역할을 모두 맡았음을 의미하는 제정일치사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춘가 노래를 좋아하는 고조선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 행사가 열리면 노래와 춤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조선 여인의 노래가 있는데 중국의 고금주라는 책에 실려 있는 공무도하가라는 노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노래만 말만 있고 그 멜로디와 박자는 알수 없습니다. 공무도하가를 지은 이는 여옥이라고 하는데 뱃사공 강리자고의 아니었습니다. 이 공무도하가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잠시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강리자고가 강가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달려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뒤따라온 노인의 아내가 말렸지만 노인은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아내는 공후를 타며 슬피 노래하다가 뒤따라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강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여옥은 그 자리에서 공우를 타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아, 가람 건너지 마소. 그의 님이 건너시네. 물에 들어 죽으시니, 어저님아, 어이하리. 이상으로 고조선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조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말하고, 그쯤 한반도 남부의 연맹, 왕국들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소 황당무계한 단군신화 이야기인 듯 하나,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한민족의 뿌리와 역사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는 건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화는 역사가 될 수는 없지만, 신화 속에는 한 집단의 사회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군 신화는 외부로부터 이주해온 환웅가 단군 집단이 곰을 숭배하는 집단과 연합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단군 왕금이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가도계의 나라가 고조선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비단 고조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건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고려나 조선은 자기 나라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단군 신화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한국 사회의 출발점이자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기원전 400년경부터 철기를 쓰기 시작한 고조선은 더 강해졌고 땅도 넓어졌습니다. 준왕은 중국 땅의 옛나라와 똑같이 왕이란 칭호를 쓰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땅에서 여러 나라가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 땅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들 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상투를 들고 조선의 옷을 입고 천여 명의 무리와 함께 기원전 194년에 준왕을 찾아왔습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간직을 내리고 서쪽 땅 백리를 주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더 욕심을 내서 오히려 준왕을 내쫓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위만 왕때 고조선은 더욱 강성해지고 중국 한나라와도 어깨를 겨루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고조선의 장수를 해치고 달아나던 한나라의 사신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한나라는 사신의 죽음을 핑계대고 고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고조선이 더욱 강성해지는 것이 못마땅했던 터였습니다. 마침내 한나라의 무제는 육군만 5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고조선 침공길에 올랐습니다. 고조선의 우거왕과 병사들은 똘똘 뭉쳐 한동안은 한나라군을 막아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의 치열한 공격에 기원전 108년, 마침내 고조선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는 곧 고조선의 옛 땅을 다스리기 위해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는데, 낙랑군, 헨도군, 진범군, 임둥군이 그것입니다. 이후 고조선의 유민들은 한나라의 지배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끊임없이 한나라에 대항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오래지 않아 진범군과 임둥군은 폐지되었고 현도군은 서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낙랑군은 313년 고구려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 이미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부여와 고구려, 옥저와 동해, 그리고 사만이 저마다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만 중 마한은 백제의 밑바탕이 되었고 진한은 신라의 토대가 되어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건국이 되고 기원전 37년 고구려가 건국되었고 기원전 18년 백제가 건국되어 한반도는 삼국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들 왕조의 건국자들의 탄생신화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신라는 박혁거세, 석탈의 김알지 세 사람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박혁거세는 큰 붉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이 박처럼 생겼다 해서 성을 박씨로 정했고 혁거세란 뜻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입니다. 위대한 위인에게는 그에 맞는 훌륭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법. 그의 부인 아령은 용에게서 태어납니다. 닭의 얼굴을 한 용은 왼편 갈비뼈 사이로 여자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아령이라 불렀습니다. 아령은 얼굴이 아름다웠지만 입술이 닭뿌리처럼 생긴 것이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성 북청에 가서 목욕을 하자 그 뿌리가 곧 빠져 13살이 되었을 때 혁거세와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특징 중 하나는 왕뿐 아니라 왕의 어머니 왕비가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혁거세에 비해 석탈의와 김알지는 괴짝 출신입니다. 석탈에는 큰 괴짝에서 났고 김알지에는 금괴에서 나와 성을 김이라 하였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그 부모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물의 신 합액의 딸 유화이고 아버지는 천재 해모수로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신의 자손으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일하게 백제는 주몽의 아들 온조가 건국한 나라로 알에서 태어난 난생설화가 없으나 신성한 주몽의 자손이니 어깨에 힘을 주며 건국신화의 출발점에 동행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모두 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선한 알에서 혹은 개짝에서 혹은 용에게서 태어났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역사채널 단군 신화를 통해 여러 신화와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야기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고대사는 주변 강대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구려사와 고조선사까지도 중국사의 연역에 편입시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고, 일본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통해 우리의 삼국시대 가야를 임나 일본부 설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지금의 고대사 연구는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응전의 전초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역사학계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새로운 고대사 연구자들의 발굴과 육성이 잘 되기를 역사 채널도 응원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6월의 첫날 잘 시작하시고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역사 채널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